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성서대학 강의를 할 텐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강의를 진행을 했다가 녹화가 되지 않아서 다시 간략하게나마 좀 기록을 남기고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지난주에 지난주에 알레고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웠었죠. 알레고리. 알레고리는 아무래도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아서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암시가 있는 상징적인 그런 해석법들이 왠지 사람들 마음이 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서의 이 비유 해석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사실 그렇게 뭔가 좀 일상적인 것보다 특별한 것, 특수한 것, 좀 상징적인 것, 뭔가 감춰져 있는 그런 신비로운 것들에 대한 집착들을 하다 보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의 그런 본질보다는 자꾸 왜곡되고 어떻게 좀 특수한 방법으로 남들은 갖고 있지 않은 나만의 어떤 또 특별한 소수의 집단들만의 그런 신앙생활로 좀 오해가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대부분의 뭐 신천지라든가 무슨 뭐 안상홍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로 그렇게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반드시 좋은 방법이나 좋은 해석법은 아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비유의 수집과 비유의 융합이라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비유. 이중 비유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비유 아니면 주제가 같은 어떤 사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하나의 주제요, 표상어로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소금이 빛 맛을 잃으면 버려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든가, 아니면 뭐 불을 켜서 뭐 위에 올려놓지 등경 위에 올려놓지 뭐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들이나 뭐 포도나무와 뭐 무화과 비유, 그다음에 뭐 뱀과 비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 순결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런 비유들이 서로 사실은 다른 건데 같이 묶여가지고 이중 비유 하나의 비유가 그렇게 되는 방식으로 배치되고 해석됐다라고 할 수 있죠. 원래는 그 대꾸나 대조 없이 그렇게 각자 전승되었을 건데요. 다른 자료에 의해서 그 짝과 분리되거나 분리되어서 전승되었던 건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중 비유라고 하죠. 보통 짐승 세계에 관한 내용들을 하면서 짝이 되는 개념으로 즐겨서 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의 수집을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를 한데 모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이라든가 마태복음 13장들은 예수님의 비유들이 어찌 보면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고 하는 그런 어록들의 존재 근거에 대한 설명이 될 텐데요. 이렇게 비유의 수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비유들이 여러 개가 쭉한 장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다 해서 그 비유들이 애초에 원래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그런 뭐랄까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비유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비유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비유의 융합이 있습니다. 두 개의 비유가 하나의 통일체로 융합이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잘 아는 비유죠. 어떤 왕 혹은 어떤 부자가 큰 잔치를 마련해 놓고 사람들을 초대하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뭐 장가 가야 됩니다. 뭐 밭을 샀는데 뭐 소를 샀는데 뭐 봐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다 붙잡아가지고 와서 초대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그 비유의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와가지고 그 주인이 이게 쭉 돌아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당장 쫓아내라. 이 잔치 안에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뭐 사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억지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아니면 뜻밖의 초대를 봐서 받아가서 와서 야 맛있는 음식도 많을 텐데 거기 가가지고 어 우리 잔치 음식이나 먹고 오자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너는 왜 예복을 가리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쫓아낸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는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였다면 왜 갑자기 뜻밖의 예복 이야기로 넘어가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서로 각자 다른 주제를 갖고 있는 다른 주제였는데 잔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의 비유로 그렇게 엮여가지고 의미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갖는 비유로 해석이 되는 그런 경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비유에서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비유의 다른 방식으로 전용이 되면서 전혀 뜻밖의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또 때로는 비유가 잘 흘러간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결어 부분에서 표제와 혼합돼서 전혀 다른 의미에 전혀 다른 목적의 그런 비유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10번 비유의 틀입니다. 우리가 비유의 틀은 양식비평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검증되고 또 연구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양식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해서 역사비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큰 부분 중에 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비평은 역사적인 해석 방법을 전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비평 안에는 뭐 양식비평도 있지만 또 문학비평이라든가 뭐 전승비평이라든가 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이나 역사 자료나 이런 것들을 놓고서 하나의 역사적 산물로 놓고서 그것이 어떤 방식의 역사적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하는 것들이 역사 비평 방법이라고 해요. 양식 비평은 특별하게 그 문장, 그 문구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느냐. 예를 들면 편지를 쓴다 그러면 편지에 뭐 서두 인사말하고 뭐 또 안부를 묻고 뭐 내용을 한 다음에 자리 써라 뭐 고마웠다 하고서 날짜를 쓰고 이런 방식으로 보통 쓰잖아요. 이게 편지의 양식이라는 거죠. 또 뭐 잔치에서 쓰는 게 있죠. 그럼 잔치에 오면은 아 여러분들 오셔서 축하하고 환영한다 뭐 나 와서 나를 많이 축하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양식을 갖고 하는 이야기들이 뭐 잔치집에서의 양식이 되겠고요. 아니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의 연설문일 수도 있고 뭐 설교의 양식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양식 비평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의 틀은 과연 정당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이 비유의 틀에서 양식비평의 역할들이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보면 논리적인 문맥이죠. 재판관에게 가는 도중에 가다가 뭐 네가 혹시라도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재판관에게 끌려가기 전에 다 갚아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비유의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즉 앞으로 급박하게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마련하라, 대안들을 마련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비유였는데 이것들이 임박한 종말의 이야기로 나중에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 뒤에 붙어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큰 잔치의 비유도 앞부분은 소외자들, 별로 잔치에 가볼 수 있는 만한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 뭐 음식을 먹어보거나 고급진 음식들, 고기를 먹어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선하게 베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잔치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한 변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가가지고는 작은 자들을 멸시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뭐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내용들이 붙습니다. 그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문맥이 맞지 않죠.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이야기에 논리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서 잘 순탄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 그것이 또 이 양식비평을 통해서 발견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편집적인 상황 고도와 연결문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첨가가 돼요. 예수님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뭐 누구와 이렇게 뭐 논쟁을 벌이시다가 그들이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을 앉혀놓고서 이러이러한 비유의 해설을 해주신다든가 뭐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저런 것들이 참 이런 경우 같다라고 하면서 비유를 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도마복음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어록으로만 존재를 해요.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도 없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뭐 바리새인과 논쟁 후에 이런 비유를 드셨다 이런 내용은 사실 없고 그냥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비유까지만 끝난 것들을 쭉 모아놓은 게 도마복음이고 그것이 사실은 더 원초적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접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복음서 안에 들어오면서 이게 뜬금없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후 상황이라든가 어떤 상황과 연결을 지어서 이 비유를 했을 때 더 읽는 사람들 또 듣는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실향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이런 상황 보도들이 여기에 첨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나중에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없었을 텐데 이것이 설명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죠. 특히 어떤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 종교 기득권자들의 공격적인 질문을 받은 후에 하시는 대답들, 또 거기에 연결된 비유 같은 것들은 말하자면은 편집적인 편집한 거죠. 내용을 첨가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좀 보완한다거나 변형한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이죠. 또 제자들이 예수님, 스승님,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상황적인 내용들을 담은 그런 이야기고요. 네. 또 비유 자체를 연결하는 내용들도 있죠. 뭐 비유 하나와 두 개를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이것도 편집적 기술이고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 전해 하시는 때와 또 뭐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 들어가는 것들도 역시 어떤 편집적인 상황 또 연결문들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애초에 비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유와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서두 형식이 있죠. 주격 뭐뭐으로 시작하는 비유, 주격 누구누구 가 이렇게 시작하는 비유 있죠. 또 누구누구에게 라고 시작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또 다 어떤 그 비유의 틀, 이 비유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편집자들 또 혹은 기록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비유도 있죠. 또 누구누구에게 뭐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렇게 비유도 있죠. 또 못못과 같다 라고 하는 또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나라는 가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같다라고 보다는 못못과 같은 사정에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맞다라고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사정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는 이 조그만 겨자씨 자체가 아니라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가지고 자라나면서 가지를 내고 그랬더니 그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는 그런 큰 나무가 되게 되는 그런 사정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신 그 취지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사정이 있다. 누룩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뭐 원래는 원문으로 따지면은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누룩과 같은 게 아니죠.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과 같은 사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 누룩 자체가 아니라 누룩을 통해 가지고 그 가루 서말이 반죽이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올랐다. 그래서 크게 부풀어 오른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크게 부풀어 오른 그 사정이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또 그물 하나님 나라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는데 그물이 아니라 그물에 걸려 있는 물고기를 골라내는 과정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시는 건데 이렇게 몸과 같은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하게 몸과 같다라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징적이고 명시적으로 하는 이런 내용들도 또 그 비유의 틀로서 작용하는 것이지만 애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삼인칭적으로 시작하는 비유들, 네, 뭐 하나님 나라 몸과 같다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뭐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뭐 너희 중에 과연 몸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형식으로 시작하는 비유도 역시 이런 비유의 틀에서 비유를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기 위한 그런 기술 중에 하나다, 틀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녹화 실수로 인해가지고 이 내용이 누락되어서 뒤늦게 조금 더 압축적으로 해서 강의 말씀을 드린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저에게 카카오톡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